예, 오늘도 혹시 또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서를 맞추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살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어떤 설교와는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네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창세기의 우리 첫 번째 주제인 창조를 다루면서 어쩌면 또 지난주처럼 이게 지금 지구과학 시간인지 물리학 시간인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연대기적 성경을 살펴가면서 단지 우리가 성경 공부 그러면 성경의 구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는 이 세상의 역사와 과학과 이런 걸 더불어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 없이 끝까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가 그냥 한 주간 한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결돼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전 것들은 우리가 팟캐스트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 충분히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래서 네 번째, 아홉 번째 우리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주제입니다. 창조인과 진화인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간 창세기의 첫 주제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진화론적 주장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진화라는 이 말이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은 어떤 변증적인 그런 책들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도 그 역사를 읽어가다 보면 지금 진화론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과학으로 포장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자연법칙으로 보아도 이 성경이 훨씬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가설일 뿐이고 지난 160년간의 시간을 주었어도 160년간의 그런 이 가설에 이 가설을 증명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학생들에게 근데 그렇게 가설이면서 증명도 되지 않은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든 사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과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배우고 나면 그것을 뽑아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60년 동안 증거도 되지 않았고 증명도 되지 않은 이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매 성경 본문만 펴놓고 그거 갖고 묵상하다가 그거 갖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과학과 역사 이거를 바르게 온전하게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또 이제 그런데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되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게 분별의 눈은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과학과 역사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진실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냐 진화냐라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이 화석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뭐 화석 장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배웠던 과거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진화론이 주장하는 인류의 진화 순서를 먼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크게는 네 가지로 일단 뭐 보통 구분을 하는데 약 400만 년 전에 나온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남쪽 지방의 원숭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현생 인류와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뭐 도구도 좀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의 진화되는 과정 속에 한 그 뿌리로 보는 그런 존재죠. 뭐 송곳니가 원숭이와는 다르게 작고 덜 날카롭기 때문에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 인류 종족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80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죠. 이건 곧선 사람, 그러니까 고추 선 사람, 똑바로 선 사람 이런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훨씬 더 사람답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최초의 인간으로 18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정도까지 뭐 아프리카, 아시아, 시베리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등지에 걸쳐서 생존을 했는데, 제가 배울 때는 그 이 타재석기, 뭐 마재석기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뗀석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재석기를 말하는데 이 뗀석기 이런 걸로 뭐 맘모스 같은 큰 짐승을 잡거나 뭐 가죽을 벗기고 뭐 살점을 잘라냈다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또 고기를 불로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류와 가까운 그런 존재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20만 년 전에 있었던 이 호모 사피엔스, 슬기의 사람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부터는 그냥 현생 인류, 그러니까 진화 과정 중에 우리와 같은 그런 종으로 분류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죽는다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일들도 이때부터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약 3-4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거는 뭐 현생 인류에 대해 생물학이나 뭐 고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그 다음 단계, 동일한 한 종에서 더 세분화돼서 구별할 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종류들은 약 4-5만 년 전에 출현해서 후기 구석기 문화를 발단시킨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십니까? 잘 기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독일과 이 모로코 공동연구팀이 북서부 아프리카의 그 모로코의 한 유적지에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이 두개골, 그 다음에 이빨, 아래 턱뼈. 잘 들으세요. 두개골, 이빨, 아래 턱뼈예요. 온몸이 아니라.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 화석들의 연대를 분석해 본 결과, 호모 사피엔스가 아까 20만 년 전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30만 년 전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이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이 된 것은 그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던 것, 한 19만 5천 년 전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곧 여러분 이제 또 이 과학이 바뀔 겁니다. 이제 30만 년 전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발견될 때마다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는 아까 그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 이족 보행을 하니까 손을 움직여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에렉투스 사이에 호모 하빌리스라는 어떤 또 존재가 있어서 그들이 아마 도구를 사용했을 거다. 이 호모 하빌리스는 훨씬 더 이 호모 에렉투스 쪽하고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그런 종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계속 화석들을 발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뭐가 다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뼈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사를 합니다. 시간을 거쳐서 과학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면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다 우리한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과학 저널지에 딱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뼈 몇 개 갖고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세요. 누구 같습니까? 이거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저 뼈 기억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1974년에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에서 발견한 그런 뼈예요. 그래서 이 화석을 발견한 그날 밤 캠프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비틀즈 음악이 나온 거예요. 어떤 음악이었냐면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 이런 노래가 나와서 그 이름을 루시라고 줬어요. 루시 들어봤죠? 그 320만 년 전 직립보행을 했던 최초의 여성 인류 화석. 저렇게 딱 된 거예요. 이게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온 인류 최초로 발견된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저 뼈가 저렇게 변신을 한 거예요. 뭘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뭐 뼈의 두께가 어쩌고 뭐 코를 코 같은 것도 여기 지금 뼈가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구멍처럼 생긴 거에다가 이게 들창콘지 아니면 매부리콘지 이거는 모르는데 뭔가 저렇게 자꾸 그림이 나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미 추정되는 어떤 가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루시의 이 무릎뼈를 볼 때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루시가 분명히 직립으로 서서 다녔을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뼈가 무릎뼈가 다른 뼈들하고 한 3km 떨어진 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잘려가지고 뭐 어디 가다가 뭐 어떻게 됐거나 아무튼 뭐 좀 복잡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갖고 또 이제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3m도 아니고 30m도 아니고 3,000m 떨어진 데서 발견한 무릎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렇게 놀라운 사람들로 사람도 아니죠. 인류의 어떤 조상이 되는 어떤 종류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화석은 이렇게 별로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창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상상력과 어떤 건 분명히 이럴 거다라고 어떤 가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뼈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견된 편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두개골 아까 말한 거 조금 뭐 턱뼈, 이빨 몇 개 이런 것만 가지면 저런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걸 만들면서 대부분 사람들도 솔직한 마음은 있어요. 자신은 이랬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막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의 완전한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저렇게 저런 정도로 될 수 있는 저런 이 중간 화석들이 또 저런 그 지금 루시처럼 생긴 이거 쫙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추정해서 만든 책에는 있어요, 책에는. 어디 가도 저렇게 나온 데가 없는데 책에만 저런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에는 영국 BBC에서 리틀 풋이라는 이런 루시보다 조금 더 앞선 뼈다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367만 년 전에 살았던 화석을 20년 가까이 발굴하고 복원을 해서 만든 거예요. 2년이 아니고 20년.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년을 발굴을 하고 20년을 복원을 했으면 굉장히 아무튼 이 뼈다구만 갖고는 이 상상이 정말 안 되는 그런 거인데 20년 뒤에 이제 저렇게 나온 거죠.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모습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학교에서 배워왔던 인류의 조상이라는 모든 존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180년 전 인간의 조상으로 호모 에렉투스로 분리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자바인, 뭐 베이징원인 하이델베르그인 이런 거 이제 자금 기억이 조금이 나죠. 근데 이제 30만 전으로 이제 고쳐질 그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약 3~4만 전에 등장했다고 보는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는 크로마뇽인 뭐 그리말디인 상동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석이 발견된 곳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였던 크로마뇽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백인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그리말디인은 흑인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상동인은 이 황색인의 조상이었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믿을 만한 게 못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이 전체적인 이 그 큰 시간의 흐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하의 등고로 말하는 역사적 화벽의 화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자바인 같은 경우는 1891년도 네덜란드의 외과의사였고 진화론자였던 듀보아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석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지방 어떤 강에서 그 언덕에서 부서진 두개골의 파편과 두 개의 어금니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두개골이 그 파편을 발견했던 곳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넓적다리뼈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1년 뒤에. 그래서 발견된 두개골은 이마가 낮고 경사가 적고 그리고 눈두덩이가 두터웠다. 아,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뇌의 그 이 용적이 한 900cc 정도 점점 머리가 커졌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인류의 그 진화 고리 그 빠진 고리 인류 진화에 빠진 고리가 발견됐다 그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1895년에 독일의 라이덴에서 열린 국제 동물학회에서 이 화석이 인류의 그 원인인 자바 원인이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50만 년 된 직립 원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1906년도에 듀보아가 자바인을 이 발견한 장소에서 동일한 곳, 거기서 지하 12m까지 파고, 그리고 총 이 만 입방야드의 흙을 이 파면서 이 다 쳤어요. 채로 쳐서. 새로운 이 발굴을 그 시도를 했는데, 이 자바인 뼈가 발견된 곳에선 한 개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뼈하고 원숭이 뼈가 이렇게 섞인 거라고. 그게 우리가 배운 자바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 북경에서 뭐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어디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1921년에 치아 두 개를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베이징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29년에 완전한 두개골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자바 원인보다 훨씬 진화된 것이다 주장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진화의 이 그 열쇠를 풀어줄 굉장히 그 비밀을 풀어준 열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1936년 출토된 세계의 북경 원인 화석 그리고 다랑의 석기 유물이 없어졌어요. 도난당했어요. 발굴 작업을 후원하던 이 록펠러 재단 측에서 미리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려다가 무슨 연유로 분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데 현재까지 미궁에 남겨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없어졌는지 뭐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론해 볼 때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을 해 가니까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많아지는 거죠.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냥 조용히 처리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인. 190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교 뭐 이 채석장에서 뭐 고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굳고 이 튼튼한 아래턱을 처음 발견했어요. 아래턱을.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굵고 큰 턱에 비해서 이빨은 가늘고 현대인처럼 32개의 이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적인 이빨을 근거로 해서 이게 뭐 호모 뭐 하이델베르겐시스다 이렇게 명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와 가까운 그런 옛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가 후에는 이제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연대 것이고 그리고 유사한 특징을 지녔으며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로 포함한다. 이제 그렇게 된 존재가 하이델베르겐이 별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시기가 넘어가서 이 호모 사피엔스 시대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을 좀 살펴보면 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사실 다른 종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분화돼서 오잖아요. 종이 갈라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인류 중에 인류는 이 가지로 뻗었다면 네안데르탈인은 거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간 인간과 비슷한데 우리와는 전혀 종이 다른 뭐 그런 거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둘이 뭐 섞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1856년에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사람하고 원숭이의 중간 존재로 현생 인류에 매우 가까워 보이는 그런 존재가 불과 20만 년 전에 독일에 살았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이 화석을 네안데르탈인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두개골 상부 그리고 두 개의 대퇴부 그리고 오른팔 뼈 세 개 그리고 왼팔 뼈 두 개 그리고 왼쪽 장골 일부 그다음에 어깨뼈 일부 몇 개의 갈비뼈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발굴한 사람이 이게 처음에 곰뼈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뼈가 이제 과학자들의 손에 이제 넘어가면서 엄청난 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뭐 터무니없이 막 저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 다 부서진 이 뼈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드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존재가 지금 이 네안데르탈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요 한 종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로 이제 넘어가면, 이 분류되는 화석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호모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종류에서 더 세분화되는 아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위 단계를 말하는 건데, 동일한 종인데 서로 뭐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격리가 되면서 이렇게 뭐 달라지거나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종을 지금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릴 때 그 네안데르탄이를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시스 뭐 아무튼 복잡하게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인류 쪽이 된 것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류되는 종이 크로마뇽인인데 아, 이거는 뭐 1968년에 프랑스의 그 동굴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동굴에는 이 화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바위들이 주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종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마뇽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개골은 이마가 높이 이렇게 나오고 골이 얇은 형태고 지금은 인류 지금의 우리 인류의 생김새와는 좀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마뇽인들은 환경 변화에 매우 창의적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거, 또는 화살을 만들 수 있는 그 이 잔석기, 투창기, 이런 무기들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근데 무엇보다 그들이 남긴 이 동굴 벽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거는 원시적인 인류가 아닌, 뭐, 바로 현재 우리라는 그런,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 가까운 존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유인원들이 저렇게 만들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거죠. 그냥 현생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화라는 개념에 박혀있고 그게 모든 게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사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됐고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많은 인류 진화론 학자들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하는 그런 중간 단계 그 화석 이걸 찾아내려고 빠진 고리 뭐 잃어버린 고리 그런 이게 없거든요 지금 이게 있어야 말이 되는데 이게 없어서 거의 포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막 이 빠진 고리 저거를 어떻게든 맞춰야 자기 말이 맞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봤더니 이 공룡들의 이 뼈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면 뭐 100만 년 정도까지가 되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근데 이 100만 년 전의 뼈는 없죠. 이 훨씬 더 전에 살았던 시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누군가 정말 이거 잘하면 공룡 만든다.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질도 생태표로 보면은 불가능한데 성경으로 보면 만약에 그게 그 과학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어서 누군가가 하면 정말 막말로 대박 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빠진 인류고리를 만들어내느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사기사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1912년에 찰스 도슨이라는 영국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영국 필트다운 지방에서 두개골을 하나 주셨어요. 이걸 30만 년 된 두개골이다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독일에 지금 아까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하이델베르그인, 막 이런 거 막 발견해가지고 뭐 20만 년 전이다, 막 25만 전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막 30만 년이다 하고 확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도스는 이 해골바지 한 개를 들고 각 대학을 다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개러티를 받고 강의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찰스 도슨이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분자 생물학이 발달을 했는데 그것으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조작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 잡지에 칼라 표지로 이 두개골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40년 동안 교과서에서 계속 우리는 배워왔어요. 40년 동안 사람 두개골하고 원숭이 두개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사람의 안면 경사각이 수직에 가깝다고 그러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 참 오해받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화면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면 완전히 막 인류의 조상이 될 뻔했어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시대였다 보니까 찰스 도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 뼈에다가 사람의 턱을 떼버리고 오랑우탕의 턱을 갖다 맞춘 거예요. 그 침팬지 이빨을 교묘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그 세월이 흐름에 삭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크롬산이라는 화공약품에 이렇게 오래 담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조작하고 화학 처리해서 겉으로는 구별이 힘들 정도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30만 년이나 된 유인원이다. 큰 소리 뻥뻥 친 거죠. 그래서 이 필트다운인 조작 사건에 굉장히 큰 이슈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건에 조작된 사람들이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라 의심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코난 도일? 셜록 홈즈 지은 사람. 이 사람도 굉장한 진화론자였거든요. 이 사람도 여기 연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이 염색체 수가 달라서 종을 넘나들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나무 타기를 열심히 한다고 원숭이가 되는 것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염색체가 사람은 지금 46개인데 소는 60개, 고양이는 38개, 잉어가 104개랍니다. 이런 걸 보면 염색체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개는 22개, 닭은 77개, 침팬지가 48개여서 거의 인류와 흡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두 개를 빼면은 그럼 침팬지가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건 염색체를 이루는 DNA 정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염색체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건 차단되어 있다. 이게 정설인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욕심으로 막 이종 교배를 시키거든요. 막 억지로. 그래서 뭐 라이거라든가 뭐 노새라든가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것도 가능한 게 염색체 수가 같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종류별로 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종류라는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와서 생물을 분류하는 그런 어떤 분류 방법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류의 개념은 분명히 염색체 수가 같은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염색체 수가 같아도 뭐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 이게 같이 논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친해질진 몰라도 같이 교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저런 게 그래서 이 생물 분류라는 게 분류 단계가 1700년대에 린네라는 사람에서 만들어질 때 대부분 이제 육안을 보고 뭐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정말 엄청난 과학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염색체까지 확인은 가능한 건 그때 당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은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리하게 잊지도 않은 인류의 그 진화 중간 잃어버린 그 고리를 찾으려고 세계 곳곳에서 아무튼 막 일어났는데 또 하나 더 대표적으로 1922년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 해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모양이 이상한 이빨 하나를 또 발견을 했어요. 그게 미국 중부의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을 했는데 다른 뼈들이 발견된 게 아니라 어금니 이빨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빨 하나를 근거로 모두 또 이제 놀라운 이 과학을 빙자한 이 상상력으로 그거를 그려가지고 이 원숭이의 중간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브라스카입니다.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옛 교과서에 또 실렸습니다.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1927년에 이 발견된 어금니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사람 것도 아니고 원숭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의 턱뼈에서 나온 그런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한 것을 처음에 이제 듣고 이빨 하나 갖고 아마 무슨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빨 깐다는 소리 하나 봐요. 그렇죠? 이빨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빨을 깠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도가 그려진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실렸다고요. 그러니까 네브라스카이는 멸종된 돼지의 이빨 한 개를 기초로 한 그런 것이었는데 1922년에 이런 사진을 첨부된 그런 이 뭐 잡지 같은 것들도 막 나와가지고 이게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출판이 되고 교과서에 실려서 모두에게 교육되고 나면 그게 그냥 진짜라고 그냥 인식되어지고 그냥 보편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빼서 바르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갖다 실기는 쉬운데 실은 걸 다시 되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 시조새 지금 다른 데 빠진 데가 많은데 이거 빼냐 마냐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냥 넣기로 했잖아요. 아니라는데 이 중간 화석이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그냥 놔버렸어요. 그렇게 그걸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잘못된지 어떤 식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 이런 얘기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엉터리는 아니겠죠. 더군다나 과학은 거짓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엉터리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에 유독 많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 우리는 좀 전문가로서 우리가 정말 믿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속이고 이러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를 주장하는 화석 자료를 통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제까지 내세운 모든 가설을 아무리 확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이댄다고 해도 그게 없는 거죠. 그 이미 가설을 세워놓고 그 1859년에 나온 이 종의 기원, 이 다윈의 책과 그 조금 뒤에 한 7년 뒤에 이게 그 지질 이 분포토가 나온 거거든요.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윈보다 먼저 그런 지질학에 관련된 책을 써서 이 다윈이 그걸 보고 확신을 얻고 그가 여행 중에 그 갈라파고스 섬에 갔을 때 그걸 보면서 확신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60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980년이면 한 120년이 지난 때였죠. 그때 한 160명 정도의 세계 정상급 진화론자, 네노라는 그런 진화론 학자들이 시카고에 다 모여서 이 대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종의 분화가 있었는가,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았는가. 근데 변이라는 거, 소진화,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 조금씩 변해다는 건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대진화, 종에서 종을 넘어가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뭐 결국 노라고 결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진화론자들은 결국 종의 정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정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으로, 그러니까 생명,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체가 발달이 돼가지고 인간이 가기까지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돼요. 무생물 무기체에서 이제 원생동물이 나오고 거기서 무척추 후생동물이 나오고 거기서 척추를 가진 어류들이 나오고 거기서 양서류, 뭐 이게 개구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파충류로 막 가다가 공룡 같은 게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류로 갔다가 그 중간을 찾으려고 시조새가 나온 거잖아요. 조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발 가진 털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유인원이 됐다가 그리고 사람이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도에서 갈라지는 형태들이 다 종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이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변이되는 중간 단계의 존재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끝에 와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의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계되는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이게 증명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조세라는 것도 딱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마치 중간 어떤 그런 단계, 파충류와 뭐 조류의 중간이다 막 이렇게 떠들다가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그런 하나의 파충류, 뭐 공룡의 하나의 종류다, 새의 종류다 그렇게 그냥 이제 다들 다 압니다. 과학자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인과 진화론자들은 이 작은 이 유전적 변이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축적이 되면 더 진화된 다른 종으로 변화될 거다 추측을 한 거예요. 왜요? 그때는 자기들이 생각만 했지 그거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게 진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다인의 시점에는 그게 없었다고 치면 지금 이게 1980년이면 아까 몇 년이요? 120년이 지난 거예요. 1980년 진화론자들이 다 모여서 결국 그렇게 수많은 그 화석들을 모았겠죠.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많이 모았을 거예요. 모았는데 결국 이들이 말하는 이 고백은 뭐예요? 중간 단계는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종의 정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렸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화 가설이 정말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의 뿌리 속에는 나는 그냥 저 어디 미생물로부터 나온 존재야 그런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유인어로부터 또 침팬지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야 이렇게 그냥 뿌리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도 모르게 이 뇌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진화된 존재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몇 년 전, 2012년이었는데, 뭐 시조세도 빼고, 또 말에 대한 것도 말이 많거든요? 말이 이게 아주 그냥 이 중간으로 변이되는, 진화되는 아주 증거다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 삭제한다, 만다, 말다, 말 많다가 우리나라는 그냥 두기로 한 거고. 미국은 아마 이걸 빠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잖아요. 가끔씩 무슨 창조과학, 그것도 얼마 생긴지도 안 됐어요. 그거 들을 때는 한번 듣는 거지. 강단에서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들이대고 사실은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과학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이라는 거, 자연법칙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는 못 듣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소리를 지금부터 한 30년 전, 35년 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 그때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좋지를 않아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한 애들은 너무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내가 볼 때 신앙을 더 잃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데 난 잘 못 알아듣겠거든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거든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믿어왔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저 그 요즘에 그 수능 그 EBS 강의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뭐라고 도대체 애들한테 가르치나. 근데 다들 선생님들이 그랬답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 무생물에서 그 이 생물이 탄생하는 어떤 그 실험을 밀러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포, 이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이런 생존이 가능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아직 증명된 게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이 생겼거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증명된 게 없어. 그래 놓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생겼다고 믿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믿고 가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다 과학적인 걸 통해서 폐기된 거, 160년 동안 가르치도 안 된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지금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또 딴 세미나가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주일날 왔을 때 자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이게 왜 그런지 그냥 믿어라라고 그냥 무조건 믿어 우겨대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은 뭐 이해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 그리고 나서 믿음은 자기들이 알아서 갖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물론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가는 그 이런 성경을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돼서 또 이렇게 좀 잘 접목이 돼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저기 화면에 보듯이 7일 동안 6일 동안 학교 가가지고 계속 진화론이 옳다. 진화론이 옳다라는 것은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맞지 않다. 너희가 믿음이 가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듣다가 주일날 와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말도 안 해. 궁금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이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고 뭔가를 배워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에 자기 조상이 무생물이고 원생물이고 뭐 아메바고 동물이고 원시인이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번 확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한번 내 무의식에 확 자리 잡히면 진짜 얘기를 해도 거부 반응이 나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 여기서 하면 신경질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는 대단한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그래서 과학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그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할 거다 신봉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목사가 얘기하면은 뭐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다 그렇게 물론 그동안 목사들이 다르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신뢰를 잃은 많은 행동들을 해서 더더욱이나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듯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과학자도 사람이고 결국 그래서 뭔가 자기의 욕심에 이게 확 사로잡히는 순간 괴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처복종시키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런 길이 걷지 않으면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를 또 안 되는 거예요. 좀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진화론자들이 바르지 못한 거짓된 주장들이 스스로 드러났어요. 스스로. 그냥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가 하지 않았는데 과학 자신이 과학을 빙자해서 말하는 거짓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 거짓 가설들은 진실한 과학에 의해서 퇴출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 과학자들이 말했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되지도 못한 것을 신봉하고 무조건 믿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과학을 바르게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전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과학적 가설들,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 가설들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면서 정말 과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 진화에 대한 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어떤 과학자가 가설을 발표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연구하고 다 그러면서 그러면 서로 이제 피드백 나누며 비판하고 이러면 수정하고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160년 동안 안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부터 3,4천년 전에 그러니까 4천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창세기 현대 과학을 다 아는 사람이 적은 게 창세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우리 시대로부터 따지면 4천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무슨 과학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집트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적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4천년 전에 적은 그 사람의 이 창세기 하나가 지금까지 이 시대 속에 최첨단 과학이 나와도 어떡하는 거예요?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너지지 않는 이 집들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건 뭡니까? 주춧돌을 흔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춧돌을. 그래서 사탄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와 주춧돌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창조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인데 여기 창조에서 만약에 이 창조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 그 창조라는 이 실제적인 사실을 흔들어버리면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싸우, 너무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싸우지 않아도 창조만 흔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사실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구약을 알지도 못하고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하다가 어느 순간 누가 물어보면 신학했거니 그렇게 막 누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믿어보려고 제대로 이 말씀을 접하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과 타협하는 변형된 이상한 생각들을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주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괜히 우리 애가 학교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다가 바보당할까봐 또 이거 안 배우면 뭐 안 될까봐. 배우라고요. 배우긴 배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교회는 다녀야겠는데 과학이 말하는 것 같고 자기도 못 믿겠고 잘 믿지가 않아지니까 이걸 우리 쪽으로 맞춰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무섭거든요. 바깥에서 진화를 말하는 사람은 그 우리가 뭐 믿음과 이거 갖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뭐 아무튼 이 진화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설명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경우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이 유신론적 진화론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수적 진화론과 급진적 진화론. 보수적 진화론은 뭐냐면 육체의 진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육신은 진화 방법을 통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컸어. 근데 영혼 우리가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보수적인 유신 진화론자들이고 급진적인 유신 진화론자들은 영혼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그 진화론이에요.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건 진화론이에요. 다윈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식으로 주장하는 게 있는데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신적 진화론과 같이 생물적인 진화는 아니야. 생물적인 것들이 그렇게 막 생명이 뭐 이렇게 돼서 된 건 아니다. 그러나 뭐 우주는 뭐 수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다음에 뭐 수십억 년 동안 동물 화석들이 이제 멸종이니까 창조했다가 죽었다가 창조했다가 멸종했다가 막 이런 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석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악 이전에 발생된 그 화석들 만들었다 죽었다 만들어주다 이거 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의 이 홍수 사건을 가지고 다룰 건데 이때도 어쨌든 뭐 이 지질학적인 걸 한번 더 살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전 지구적인 이거 홍수가 아니다. 그냥 그 지역에 생겼던 이다.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점진론적 창조론자들입니다. 유신론이라는 게 사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과거 간격설로부터 날연대설, 뭐 골격가설, 진행적 창조설 다양하게 사실은 진화론도 그 전을 따지면 이미 중세 시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항으로 교회 안에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자의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교회와 아버지가 목사거나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물갈이가 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를 버릴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아주 하나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걸 또 짬뽕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결국은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편지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이해 차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제가 볼 땐 진화론이고 그게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는 대로 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누가 항상 뒷꼬인 말만 하겠습니까? 의미를 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의미가 담긴 어떤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리한 문자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확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를 그거를 무리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신론자들이 이 창조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지금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문자적인 걸 해석한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짬뽕거를 맞춰가지고 창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거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지금 물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 6월 18일 매일묵상 그 자료에 설교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번 주간에도 어쨌든 이 부분이 나오니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유신 진화론의 주장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이해를 바탕에, 이해를 그 바탕에 두겠다라는, 그러니까 본질상 진화론과 그 뿌리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예요, 순서.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그렇게 되면 과학을 통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데 이걸 거꾸로 보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나와서 그걸 거꾸로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전부 닮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입장에서 그걸 연구해가고 밝혀가는 그런 다른 결과를 갖는데, 반대로 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6일 만에 창조가 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하니까 진화론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결국은 트로이의 목마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창조는 안 믿어. 그러나 내가 해석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이 유수한 학교를 나오고 전문인이 되고 이렇게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돼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들이 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피는 이 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미신으로 바뀌어져 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겼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배불러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우리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정말 놀라운 그 어떤 학문의 과학의 시작들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 영국이 1800년, 그러니까 거의 진화론이 들어갈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제 막 드러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 지금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2%라고 그러죠.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은 심지어 뭐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고 뭐 태투집으로 바뀌고 뭐 아무튼 다 바뀌어갔어요. 그나마 미국은 청교도라고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 돼서 이 사람들이 진화론적 교육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난 이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 일본 같은 데는 더 대단한 게 1877년에 진화론을 교육했어요. 이 일본은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런데 그래서 그 처음에 자료를 봤더니 일본 교과서에 창세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쳤고 아담과 하와를 가르쳤고 홍수를 가르쳤고 교과서 책에 1800년 그 초에. 그런데 어떻게 된지 영국과 이제 이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 1877년 진화론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일본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그런 결과예요. 지금도 일본인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나 이런 구약을 아예 설교도 안 한대요.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 거.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도 덜 개화가, 그러니까 개화가 덜 된 게 다행인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뤄지다가 나중에 1973년부터 진화론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지만 점점점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고 배불러지고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1973년 우리나라가 가장 발달할 때가 뭐 8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파 믿음의 여파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이 창조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눠가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함께 이 의미를 나눠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국에는 예수님도 못 믿게 돼요. 자기들이 혼돈이 와요. 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라는 첫사람에 대한 얘기가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믿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처음 믿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자기들끼리 말을 부정하면서 왜 이걸 믿는다고 그러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는 가장 처음, 그 역사의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교회 와서 뭐 홍해가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구원 타령,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의 전체를 세워야죠. 홍해를 건너왔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온 겁니다. 이미 완결됐어요. 그럼 이제 완결됐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계 속에 빛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 죄 뭐 홍해 건너니 안 건너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갖고 벌벌 떨고 있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서 죄책감에 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 한 번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온전한 이 주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곳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셔서 전문가가 되고 톱이 되셔서 거기서 그런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들을 맺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할 일입니다. 세상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제 여기 와서는 그냥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러다가 돌아가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셀 안에서도 이제 우리끼리 뭐 서로 뭐 울어주고 기도하고 해야죠. 물론 해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돕고 같이 울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방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의 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학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잊지 마시고 또 한중한 우리가 매일 묵상해도 아마 지구과학 공부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공부하며 다른 게 뭔가를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